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신자도 동일하고 수신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 두 서신이 쓰여진 이 시간차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보면 그 전개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목회적인 권면을 다루는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그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후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교회 형제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이 확인한 건 뭐였냐면 고린도교회 당시에 처음에 쓴 편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이제 증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도 있고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긴장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결코 쉬운 감정과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게 한 복음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자유시민이 갖게 되는 권리, 그러니까 발언권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에 매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는 자유함이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것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3절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 기록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이제 모세가 가지고 나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돌판을 이제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한 반응이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또 그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어른들이 모세에게 가서 대화도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40일을 지내고 왔는데 얼굴에 눈이 부실 정도의 광채가 비친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럴 일 없다는 굳은 표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면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럴 일이 없었는데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처음에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출애굽기 34장 3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할 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이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자,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 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에 모세 얼굴에 깃든 광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왜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1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라질 모세의 얼굴에 깃든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는 얼굴에 광채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사그라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굳이 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대단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굉장히 우월하게 바라봤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이 눈앞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당장에 달래줄,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면서 취한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보인 집중과 헌신과 그 모든 경외함과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에까지 구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고 있다. 수건이 덮여져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같은 소리로 그리고 천둥 소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볼 때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칭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법률적인 용어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선포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 다음이 어떤 과정인 것이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믿고 구약을 정통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기능에만 집중하고 율법의 기능에만 매여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삶에서 나의 왕이라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의 존재도 알겠고 예수님도 믿겠다고도 말하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걸 볼 때 내 삶에서는 과연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인생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질 때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질 때에요. 내 모습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서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친히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오늘의 이 삶을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이 고백을 장애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실제 그 삶을 오늘 이 삶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과 영화로우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간증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